누군가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다.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는, 분류하는, 규정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주머니에서 납니다. 말로서 뜨겁게 하라, 차갑게 하라,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말로서 미스김 사랑합니다 하면서 밥도 한번 안 사주고 선물도 안 사주고 말로만 늘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면 과연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을까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이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천천히 수양인들, 만만의 수소인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안다면 우리 가진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와 나머지 9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십일조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덴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너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금단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택하든지 나 자신 야훼 하나님을 택하든지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약속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깨어지고 파괴되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저주받은 자리에서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순수한 사랑 그 모습이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믿음이 레저렉션 부활을 일으킨 것이고 구원이 되어진 것이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 했지 언제 어떤 때 메시에 가라고 코멘트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가라고, 모레 가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즉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로 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고 미루다 보면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카 로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하셨을 때 롯은 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롯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하지요. 좀 더 생각해 보지요. 어디 가서 상담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대하여서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의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이후에 다시 시험 쳐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을 공부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궁금해서 어디 가서 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백문백답이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법이라고 우기면서 다 대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음은 한 가지였는데 대답은 100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법이 뭔가? 어떤 것이 법인가? 그래서 제가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시험 쳐서 법대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대해서는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그 병사들이, 소대원들이 우리도 모여보자. 방법론이 뭘까? 어떤 것이 최대의 이익이 오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최대 유익이고 최선이 되어질까? 언제 가는 것이 맞을까? 소대장의 명령이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보고 의논하다 보면 그 소대원은 전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날 떡 합시다 하면 떡 하면 됩니다. 무슨 떡 할까요? 설탕은 몇 그램 넣을까요? 소금은 어떻게 할까요? 몇 스푼 넣을까요? 찔 때는 스팀으로 찔까요? 장작으로 찔까요? 회의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와 의논했더라면 그 아내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죽이고 가거라.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면 병아리를 품은 닭에게 이 개가 나타나서 덤비면 어미다면 죽기 살기로 개에게 덤빕니다. 그 사놓은 개도 도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력한 모성, 이 강력한 모성이 생명을 불사하고 이 개에게 달라들기 때문에 그 사나운 개도 조그만 닭에게 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내려와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만 여섯 마디 말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했더라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도 반대해서 어디 어지간해야 말이죠.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아, 별 수 없더라고요. 아담처럼 이렇게 변명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고 즉시로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수없이 떠오르는 그 착상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3일인 금식기도 하는 것도요. 해보면 3일이 제일 힘들고 유혹이 제일 많을 때가 3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홧김에 금방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에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먹었던 마음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내린다고 죽겠다고 야단법석하다가도 어찌어찌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사람이 다시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직 직업은 라,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라시를 섬기는 것이 악한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면서 온갖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야. 무언가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을 거야.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방의 제의 방법으로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니 이건 뭔가 잘못되어서 한참 잘못되어서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아직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들을 죽이라니.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들어서 아이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아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손을 낳는 이 약속이 되게 하게 하셨는데 아직 이 아들이 장가도 안 갔는데 이놈을 죽여서 되겠는가?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예언해볼까? 천 가지, 만 가지 이 아브라함에게 번민이 왔을 터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유혹을 이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아예 애초에 사전에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을 열면서 하나님은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만한 자리, 죄악된 자리, 범죄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자리에 가면 넘어집니다. 빠질 자리 가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만 요소, 이 유혹의 요소들은 사전에 다 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칼이 피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면 꼭 칼을 사용할 일이 발생하는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칼을 다니지 말아야 하는,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산에 오를 때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종들을 아예 못 오게 산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인들을 데리고 왔더라면 하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다가 주인이 드디어 노망을 했구나. 치매가 왔구나 하면서 아마 주인을 말렸을 것입니다. 100살이 넘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장정들이 잡아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나는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무식한 불황당 같은 종놈들이 나를 말려서 나를 잡아버려서 나는 꼭 바치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정인이잖아요. 나는 바치려 했는데 저 종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마 핑계를 대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아예 사전에 방해 요소를 다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정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자신의 후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멀쩡한 종들을 놔두고 이삭의 등짐을 지우고 가는 것, 여러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사형수도 잘해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허탈임 없이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곧 죽어야 할, 곧 죽어질 자신의 아들에게 등짐을 지워서 산에 그렇게 오르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에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제사하다가 그만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론은 생대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 앞에 이 생대 같은 두 아들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 그 끓어오른 그 부정, 하나님 앞에 원망하든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만 할 법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곧바로 독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나답과 아비우가 독주를 마시고 그만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으로 이 아론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잠잠했던 것입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죽어 있는 이 아들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범죄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은 자고 나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조카 롯이 소돔 왕 다섯 왕에게 잡혀갔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조금도 망설이지도 않고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 조금도 망설이나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제물을 드려지는 그 순간, 그 모습, 하나님을 사는 그 열정,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기독교의 최고의 진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말이 비로소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사랑이라는 말이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해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이냐? 남의 자식 덩찜 지우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신, 자기 자식에게 덩찜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입니다. 남의 자식 살려주겠다고 자기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지워서 갈보리 산으로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남의 자식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남의 자식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남의 자식 죽는 것 참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자식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남의 자식 가슴에 칼 꼽히는 것 참아보지 못하시고 자기 자신의 자식의 가슴에 칼과 창을 꽂아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기독교냐? 남의 자식 살리고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자기 자식 내어준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내몰아주신 것이 참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사랑의 모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 목사, 예, 하나님께서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만약 아브라함아 내 손자를 바쳐라 그렇게 했으면 아마 못 바쳤을 거야. 어쨌든 아들은 뭐 바칠 수 있는데 손자는 못 바칠 거야. 손자를 낳아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손자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유어선, 내 독자 유어니선, 내가 사랑하는 훔 율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쳐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랑이 증명되어지고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은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더 안전한 것, 더 완벽한 것,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스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테스트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롯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후손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삭이 무엇입니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3절, 14절을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삭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것은 그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일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십일조이듯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결혼식 갈 때는 제일 좋은 양복 입고 가면서 주일날은 점퍼 차림으로 오는 것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안 지키면서 목사님, 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말티아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읽으셨던 이사야 이 58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거룩하게 성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업, 너희에게 야곱의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야곱의 기업이 뭘까? 야곱의 업이 뭘까? 주일을 성수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야곱의 기업은 여러분 상속되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후대에게 전해지는 당대에 끝나지 않는 아들과 아들에게 이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야곱의 기업은 자녀의 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이 하나도 한 명도 허실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47세 건강의 복이었습니다. 물질의 복도 능력하게 받은 것입니다. 명예의 복도 받았습니다. 아들이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인지상 1인치야. 아들이 총리가 되어졌고 그 자신은 애굽 왕 바로가 받게 되어지는 그 예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보내서 평생 동안 그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기업, 업 이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드려질 이삭이 있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우리가 지켜가는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야곱에 허락하신 그 복을 함께 주시기를 기원합니다.